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37절로 5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풍요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영적인 풍요도 있고 영적인 기근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때를 만났습니까? 주님, 이 영적인 기근의 때에도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눈이 편치 않아서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눈이 부셔서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불쾌해서 인상 쓰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청와대를 새 정권에 출입할 기회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새로 권력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줄을 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길게 늘어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한번 저들과 한번 자리를 같이 할 건가? 그게 큰 무슨 숙제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왕을 만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 권력의 정상 가까이 있는지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어요. 다 알지 못하는 연고가 있고 관계가 있고 깊은 오랜 동안의 교제나 드러나지 않은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히브리 죄수가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 애굽 땅에 팔려온 히브리인 한 청년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무슨 일이 있다고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애를 쓰고 사람이 어떻게든 길을 뚫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서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애굽 왕 바로를 생각도 할 수 없고 무슨 자기 힘이든 남의 힘을 빌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죽을 힘을 다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 애굽이 바로를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봐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과 바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는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살아냈느냐는 거예요.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3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을 좋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꿈 해석하고 끝나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바로가 꾸신 꿈은 한 꿈이요, 이런 뜻을 가진 꿈입니다. 그거면 됐죠. 그것만 잘해도 칭찬받고 그것만 잘해도 감옥에서 풀려날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은 이게 앞으로 흉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것인데, 풍년 때 이렇게 하시고 흉년 때 이렇게 하면 이 기근을 면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대책을 건의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일이에요. 꿈만 해석하면 됐지. 아니, 지가 뭔데 애굽의 국정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첫째는 겁도 없다예요. 대담해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와야 나오는 얘기예요. 그가 늘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꿈만 해석하는 일이 전부지 그 뒤에 이런 대책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삶의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발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직장 생활할 때 한 가지 격언이 있어요. 직장인들의 격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이디어 내지 마라. 아이디어 내면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일이 떨어진다. 아이디어 안 냅니다. 여러분, 회의하면은 아무도 아이디어 잘 안 내요. 아니, 돈 받은 만큼 월급 만큼 일하고 가면 편하게 사는데 뭐하러 아이디어 내가지고 죽을, 예? 고생을 합니까? 요새야 무슨 뭐 인센티브 제도라도 있지만 옛날에 무슨 월급 제도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권위주의를 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도 절대로 아이디어 얘기 안 합니다. 직장인들의 두 번째 격언은 가만히 있으면 이등은 한다예요. 괜히 아이디어 냈다가 나중에 잘 안 되면 쫓겨날 판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따라서 우리 이 사회가 지극히 권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에, 예? 몸이 익숙한 사람들은 어딜 가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겁니다. 뭐하러 뭐 애써서 얘기, 아이디어를 내고 죽을 고생을 사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월급만큼 편하게 지나면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 한번 해보면 그 조직 문화가 다 드러나요. 사람의 역량이 다 드러납니다. 이 요셉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나름대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꿈이 가져오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진언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문제를 생각하는 버릇, 그 다음 문제를 전망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을 생각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요셉이 17살에 팔려와가지고 나이 30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때는 악한 시대고 지금은 선한 시대입니까? 지금은 악한 시대고 그때는 선한 시대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악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늘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한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기본 뜻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세이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이죠. 그 시간은 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건져 올리고 그 시간을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시간 속에 감춰진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불과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는 어떻게 살았고, 억울함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 어떻게 살아냈기에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성품 때문에 감옥에 넣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성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거 아십니까? 아무나 무슨 뭐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아무나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낙심하고 자살할 사람을 거기 왜 갖다 둡니까? 거기서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거기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범 감옥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야말로 애굽 왕궁의 모든 일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아닙니까? 그는 그 왕궁에 들어온 죄수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시대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걸 배웠겠죠. 한마디 한마디를 놓쳤겠습니까? 왕은 어떤 사람인지, 왕은 뭘 좋아하는지, 애굽 국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기 심지어 경제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는 묵묵히 날마다 학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내 일 아니면 관심 없죠. 자기 일도 뭐 주체를 못하는 까닭에 남의 일에 무슨 관심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드물게 남의 일, 내 일이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일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리더예요. 뭐 요새야 뭐 칼 출근하고 칼 퇴근하는 시대니까 뭐 그런 고민하면 오히려 이상한 소리 듣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악한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말씀 22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답니다. 여러분, 요셉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능숙할 때까지 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도 능숙할 때까지 했고, 감옥에 가서도 1년 만에 그냥 능숙하게 일했고, 그리고 그 능숙한, 어디서든지 능숙한, 어쩌면 프로처럼 일하던 그 근성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있죠. 다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이 들면은 사람 한번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 비춰 사람을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건지가 보이는 것이죠. 직장에 여러분 오너나 CEO 되면 다 보입니다. 저 친구는 어디까지 가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빤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빤한 사람이 있어요. 빤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움에 도전하고 늘 어떤 일이 주어지건 피하지 않고 그 일 하면 손해인 줄 왜 모릅니까? 그 일 하면은 뭐 출퇴근 늦어지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몸을 사리지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젠가는 세워야 할 사람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싶어 해요. 인간의 본성이죠, 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주어져도 혼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이렇게 수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편 126편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니 어쩌면 뭐 당대에 기쁨의 단을 수확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의 자식 때라도 기쁨의 단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내 대에만 결실을 봐야 돼요? 그렇게 좁게 사니까 만족이 없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때로는 부당한 일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루하루의 삶을,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5년, 10년 뒤에 그 인생은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불만족한 가운데 늘 투덜거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은 세상 일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냈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두셨다면 그 직장에서 무슨 크고 작은 일일지 몰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쨌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디서 찾겠냐? 그는 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는 뜻밖의 그 모든 대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했을 때 바로가 사람을 한두 사람 봅니까? 날마다 만나는 게 사람인데 바로가 한눈에 알아보죠. 바로는 여러분 세상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신입니다. 애굽의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그도 신격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봐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크리스찬 알아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속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디가 찾겠냐? 신하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무슨 뭐 애굽에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무슨 특별히 사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 참 놀랍죠? 저도 지혜와 명철을 구했더니 아내를 콩지혜를 주고 목사님을 권명철 목사를 주셨는데 지혜와 명철은 저는 뭐 따로 제게는 없지만 제 주위에 있습니다만 참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까닭들을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걸 바로가 알아봤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건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루 종일 생각해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디 갈까, 어디 좋은 데 갈까, 뭐 무슨 운동할까, 뭐 매일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 가나? 정말 마지막 때는 오고 있는가? 코로나19 사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천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이 지금 현재화되어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들려오지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육의 일을 생각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성경을 읽은들 지식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야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애쓰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생기게 돼요. 저희들이 왜 이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헛짝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뭐 시선 예배 드리자, 무별 예배 드리자, 또 요새는 또 숨터 예배 드리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숨터가 필요한지.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어디가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제도권의 교회가 더 이상 한 개인 개인에게 영적인 충족을 줄 수 없다는 걸 다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의 통제나 어떤 목회적인 가이드가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기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영적인 풍년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로 버티겠어요? 아이고 뭐 얼씨구나 뭐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는데 뭐 뭐 운동하러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뭐 라디오로 들으면 되지 뭐. 저는 이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신앙적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뭐 건성으로 유지가 됩니까? 목숨 걸고 해도 안 지켜지는 게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런데 외식하는 자의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시대를 분별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분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무슨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고 거기서 끊임없이 애굽을 연구했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 사회 법제 시스템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 사태를 분석하는 눈을 갖게 된 것이죠. 40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어떻게 바로가 이 한마디 듣고 이렇게 요셉을 총리로 앉힐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가벼운 결정입니까? 너무 즉흥적입니까? 아니면 넋이 빠진 것입니까? 아니요, 이게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일 잘해야 왕 노릇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의 백성을 굶기 죽이지 않을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리 앉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바로는 바로대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런 결정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외국에서 온 죄수를 총리로 앉힙니까? 하나님께서 그 또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보니까 그냥 요셉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걸 읽다가 어젯밤에 야 이거 보디발 어디 갔나, 경호대장인데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야 그래도 보디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아내도 알고 요셉도 아는데 감옥에 있는 게 뭔 내 마음에 끓였을 텐데 꺼내주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총리가 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좀 찜찜하긴 하지만 마음에 큰 빚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색이 된 건 보디발 아내겠죠. 큰일 났구나. 요셉이 그런 데 구해봤습니까? 언급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은 언급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뭐 소심한 사람 같으면 뼈에 사무치도록 원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이놈의 여인 두고 보자. 아니겠어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런 사사로운 원한에 붙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말 한마디 들으면 성경 한 절 못 외우고 가슴에 못을 박고 그걸 외우고 살지 마시고,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잊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니까 그냥 막 반지를 빼서 주고 그냥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걸어주고 뭐 버금수레라는 게 뭐예요? 2호차죠, 2호차. 1호차는 자기 차고 2호차 태우, 2호 전용차 채우고 그 다음에 그냥 경호대를 또 앞에 배치해가지고 이제 총리 납신다 하면은 전부 다 굽혀야 돼, 엎드려야 돼.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어야 돼. 이런 처지로 된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 당시에 외국인들을 고위직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애굽 이름을 소위 하사했어요. 일종의 귀화 절차인 셈이죠. 사브낫바네아라면 이 뜻이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 뭐 신은 뭐 말한다, 뭐 신은 살아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하고 또 뭐 세상의 구원자 이런 뜻이라고 하지만 정확치는 않아요. 어찌됐건 사브낫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줌으로써 그를 애굽 사람으로 이제 귀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가도 이제 그렇게 결혼도 시키는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게 도시인데 지금이 카이로보다도 북쪽에 있는 도시에 그 당시에 라 주신 태양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고 그곳의 제사장 이제 보디베라라고 있는데 보디베라나 보디발이나 다 이름 비슷비슷하죠. 이게 태양신에게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 딸 아스낫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는 이제 실질적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뒤에 붙어있는 한 줄이에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 있죠. 또 4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이 편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애굽 온 땅이 여러분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애굽에 가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을 가야 됩니다. 거기를 샅샅이 지금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애굽에 새로 파라오 취임하면은 새로 취임하면 첫 해에 상징적인 순찰을 했습니다. 건성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새로 바로가 됐다고. 지금 요셉은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현장 정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을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현장에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 중심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들도 현장을 놓치면은 여러분 타락합니다. 현장을 모르면 바른 결정을 못 내려요. 현장을 놓친 사람들은 탁상공론을 일삼습니다.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왜 두 번씩 기록했겠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저는 이 현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랍비하고 왜 다른데? 다 외국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른 랍비와 다른 현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이 서른까지 그분은 현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세포라라는 데 큰 공사판이 열렸을 때 몇 년간 거기서 공사판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갈릴리 온 땅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가서 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확인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현장과 떨어진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비유를 하더라도 일상 속에 사람들이 겪는 비유를 떠난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래서 요셉은 현장 출신이에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현장에서 늘 사람들과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쩌면 탁상에 앉아있는 게 부담스럽고 늘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는 늘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치를 펴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랑에는 이제 이게 풍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풍년 얘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자, 47절 이해합니다. 시작.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7년 풍년 계속되면 온 백성이 타락합니다. 정치고 문화고 다 타락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쥐고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는 쌓이는 것들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떻게 국고성을 늘려야 할지, 어떻게 이 불을 관리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돈을 손에 쥔 사람들은 100에 100명 다 타락합니다. 그냥 성실하지 않은 돈이 한 손에 생기면은 사람 생각부터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5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열두 지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 것이죠. 결국은 열두 지파의 두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뜻은 뭐라고요? 므낫세는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이 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과거를 잊게 하심.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을 건 잊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지 뭐 나한테 준 상처 기억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고 창성하게 하셨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 요셉의 일생을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요셉은 자기 일생의 한 매듭 매듭을 짓고 단락단락을 짓는 그런 생각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흉년이 됩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작. 55절까지 시작.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풍년이 거치고 드디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 기근이 있었다. 애굽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죠. 바로는 요셉한테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대로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온 집안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지금 들었습니다. 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까요? 왜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년 기근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허락한 이유, 온 세상에 이 기근이 확장되도록 하신 이유, 이건 여러분 야곱을 애굽 땅으로 불러오기 위한 일입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인문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안 읽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역사를 읽으면서 모든 역사적 기준이 바로 애굽의 뭐 왕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가 요셉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느닷없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만나서는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고서는 그에게 내 모든 고난을 내게 위임하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인간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굳게 믿고 있죠. 뭐 토인비 같은 아놀드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는 인간에게 주어진 챌린지와 리스폰스, 응전과 도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무슨 역사를 주관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 역사를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 속에 주어진 배역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역사관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 있을 뿐이죠. 바로의 역할, 요셉의 역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간의 역사 중심주의 내지는 역사관에 함몰되어 버리면은 결국 인간에게 비굴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중심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온 세상이 믿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히브리 청년 요셉을 통해서 온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게 영적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년 기근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는 것이죠.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야곱은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죠. 그 아들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되어서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전을 실로에다가 저 예루살렘에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에 성전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또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 땅에 구원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았던 바로가 먼 미래를 압니까? 요셉인들 압니까? 야곱이 알았습니까? 누가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안다는 게 얼마나 좁은 것이며 인간이 이해한다는 폭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전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개인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고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뭐 천만 감염이 됐네, 천오백만 감염이 됐네, 얼마가 죽었네 하는 이 숫자가 우리로서는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인간의 틀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중 관계는 어디로 끌고 가고 한반도는 격랑 속에서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끝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41장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순찰하는 이 한 그림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림은 오고 오고 올 다음 세대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작은 한 시발점이요, 작은 한 지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다급한 일들이 있고 목전의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그냥 덫에 사로잡히고 올가미에 걸리고 낚시바늘에 걸려서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며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이른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카이로스의 때와 시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신앙이 이 현실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거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역사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권력과 부를 쥔 자의 손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고 사는 놀라운 믿음의 전사들이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비록 작은 자리지만은 쇠기와 같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바위를 쪼개듯 그 현실을 쪼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보냄을 받은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면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나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어디를 가는 것도 두렵고, 모이는 것도 두렵고, 흩어지는 것도 두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가야 할 곳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하시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주저하지 않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담대히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안수하셔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야말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꿰뚫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답게 날마다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시간을 건져 올림으로써 악에 물들지 않은 정결한, 거룩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바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께 매어달린 인생 될 때 모든 일을 주님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걸음 두벅두벅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